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신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 배우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길만을 갖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신자로서 처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자가 세상 법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곤란하고 좀 갈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3절 14절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그 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모든 법을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운 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그 방백들, 그 정치인들, 관리들이죠.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살피기에 앞서서 사도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당시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처럼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형편이었죠. 근데 그 로마 황제를 피해서 뭐 소아시아 이런 나라로 흩어진다 해가지고 그들이 편안한 그런 삶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어딜 가도 그 그때 강대국 로마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딜 피한다 할지라도 신자에 대한 로마의 그 법의 제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형편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사도가 하는 말이 인간이 세운 제도를 순복하라.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러한 얘기를 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형편에 있다면은 사도의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반발이 확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왕들은, 왕은 지금 우리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왕이지 않느냐. 이 관리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관리다. 또한 그 법이라는 것도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법이다. 근데 그런 법에게 순종을 하고 또 왕과 관리에게 순종하라는 거. 그럼 우리 뭐 죽으란 말이냐. 부당하다. 뭐 이러한 그 반발이 나기 십상인 그런 말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말이 참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애매한 이걸 순종하기도 뭐하고 순종 안 하기도 뭐한 그런 갈등에 그런 말로 다가오기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세운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를 핍박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될까? 그런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는 단호해요.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인간이 세운 제도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이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령 옛날 일본이 신사에 절하는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법령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제도, 신사는 일본의 우상이잖아요. 그런 인간 제도에는 우리가 어떻게냐 말이죠. 그때 기독교는 가계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하기로 가계를 했는데 기독교인도 한 국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그 법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하는 게 옳다. 가계를 해서 절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문구가 있기도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가 어떤 법으로 신자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권세자에게 법 그 굴복하는 게 신자로서 마땅하다. 사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을 로마서에 바울이 했단 말이죠. 결국에 일본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국가의 법에 순종을 잘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안 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 붙들려가지고 넌 이 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뭐 옥에 갇혀라 힘 죽기까지 하는 그런 또 그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또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세상 제도에도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악한 부분 순종하지 말고 선함을 순종하면 된다.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악한 부분 순종하지 말자. 선함만 순종하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면은 뭐가 악한 법이고 뭐가 선한 법이냐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물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은 몽땅 악한 법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성경은 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교회도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법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법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교회 헌금도 수입이니까 세금 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세금 내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금을 두 배로 내라 이렇게 법을 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입장에 부당한 법이거든요. 그럼 그런 법에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란 말이죠. 우리 좀 부당한데. 또 지금 중국처럼 앞으로의 국내에서는 전도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또 법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 핍박하는 거니까 악한 법으로 규정을 하고 대문을 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냐 그 말이죠. 예전에 그 단군 신상을 학교에 그 세우는 걸 가지고 기독교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처럼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아리송한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악행이라고 하는 실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악한 행위를 했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세상 법으로 볼 때에는 법을 어기는 악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중국은 전도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법으로 볼 때에는 그 땅에서 몰래 전도활동을 하면 악행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여기서만 악행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신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제도에 비춰볼 때에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악행을 하는 법을 거스리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법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헷갈리기 좋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신자가 세상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했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이제 흠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는 걸 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세상 나라, 이 로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그 메시아가 무너뜨리고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실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는 원수 나라예요. 메시아에서 무너질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에 세금 바친다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 신앙 양심으로 거리끼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우리나라 경우를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세금 바쳤지 않습니까? 물론 힘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바치는, 강제로 빼앗기는 그런 식의 세금이었겠지만은, 이런 경우 신자로서 그 일본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즉 그런 문제란 말이죠. 일본에 세금 바치는 것은 일본을 돕는 겁니다. 신사나 우상성 일본 돕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내긴 하지만 그 분명 그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로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다. 근데 그들 나라에 어떻게 세금 바칠 수가 있느냐. 근데 안 바치면은 또 자기가 결국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벌을 받거든요. 결국 바치면서도 고민거리예요. 안 바쳐 오른데 할 수 없이 바친다.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던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평소에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같은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작당을 했단 말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한 것 자체부터가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때로는 성경과 반대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신자를 회방을 해요. 또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주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그런 그 적이었는데,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고 뭐 월요일에 쉰다든가 화요일에 쉰다든가 주일을 바꿔버렸어요. 쉬는 날을. 그러니 기독교가 난리가 났죠. 이런 경우에 큰 갈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제도를 지키자니 내 주일 순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얘긴단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실천하자니 이 직장이 쫓겨나기 한 곳이 십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고민이고 갈등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구원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갖고 있는 신자에게는 하등의 고민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주일날 예 나와서 예배 드린다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확고한데 주일에 예배 참석하지 아니었다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물론 내 놀러 가려고 말씀 편겠지 놀러 가려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본 자세가. 그런데 국가의 법에 의해서 다른 날로 쉬지 못하게 되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일 참석 못했다. 너 신앙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러한 게 성경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오직 주님과 관계 안에서만 구원을 믿는 신자라면은 세상 제도가 월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든 화요일을 주일로 바꾸든 하등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날이든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성령으로 인해서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날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뭐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주의를 실천하고 뭘 이걸 실천해가지고 의를 쌓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래 생각한다면은 주의를 딴 날로 바꿔버리는 이런 세상 제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시 바리새인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예수님의 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그 세금을 내는 동전에는 유대를 통치한 가이사의 얼굴이 이제 초상에 그려져 있죠. 그 동전은 가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동전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이죠. 그러니 그 동전은 가이사가 만든 가이사의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가이사의 것이 동전은 그러면은 그 동전이 돌아갈 곳은 가이사로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가이사가 만든 동전에 돈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진 구별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동전 중에 성전에 바친 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그 동전을 하나님께 돌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은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속했다고 여겨지면은 세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를 바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동전을 누구한테 바치느냐 세금을 바칠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세상 것이니까 단락하면 줘버리라 이거예요. 왜 안 주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우리나라가 교회를 향해서 세금 바치라 그것도 두 배로 바치라 이렇게 제도를 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부당합니다. 근데 신자는 세상 상식까지 산 사람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방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재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 속한 사람에게 재물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재물 세상에 두 배로 달라 주문한다 그 말입니다. 세 배로 내느라 내놓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뭘 보여주느냐? 신자는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매여 있고 돈에 안 매인 사람 자유자라 이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인 자가 아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그것을 세상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보여주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세금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 들어온 수입을 적게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 이건 결국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돈에 매여 있다 이걸 보여준 것밖에 안 돼요. 세금을 정작에 낸다는 양심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 신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제도에 대한 신자 입장이에요. 이 정도면 뭔가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세상 제도에 순종을 하고 또 왕과 방백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우선이 세상법을 아까 말한 대로 선한 법, 악한 법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든 걸 자기 입장에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한 법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한 법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이게 인간 선악관이거든요. 그래서 선하니까 순종하고 악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성경은 세상 제도를 선한 제도, 악한 제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제도 그렇게 말할 뿐이죠. 왕에게 순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니까 순복하고 악한 왕이니까 순복하지 마라 이게 없습니다. 그냥 왕에게 순복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결국 세상 제도나 법이 나에게 불리하니까 안 지키겠다 이러한 얘기는 내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신자 입장에서 세상 제도가 절대 유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도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가 신자를 악행을 행하는 법을 어기는 그런 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붙들어 가둔다 할지라도 순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13절 다시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를 위해서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가 기준이 아니고 내 이익이 기준이면은 우린 분명히 이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이익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내게 불리한 건 지키지 말자. 내게 유리한 건 지키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인간에서는 모든 제도란 말이에요. 모든 제도. 그 제도가 나에게 악한 것이고 불리해도 그것에 순복하라. 왜? 주를 위해서. 그게 사도의 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 제도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14절 보면은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이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왕이나 방백, 지금 말한 뭐 대통령, 그것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 세워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상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행한 자를 법으로서 잡아서 가두고 착한 일하면 상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행동을 제지한 내가 악행을 하면은 나를 제지해 가두는 그런 법이 있음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법 아래에 있다는 모르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왕과 방백을 보내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어떤 질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받고 있다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그들을 인해서 다스려지면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제도를 바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세상 제도를 내세워서 다스린다. 이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로 세상 제도가 신자를 핍박하는 그런 제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 속의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자를 핍박하는 그런 제도로 해도 순종함으로써 나는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고 하나님 말씀의 메인자로 살아간다는 걸 당당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리한 법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제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 세상 제도도 하나님 말씀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제도가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령 신사참배하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한 세상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법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을 안 해야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절을 안 함으로써 난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제도가 절 안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결국은 죽어도 절 안 하는 난 죽겠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자다움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 제도 아래 산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제도 아래서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대로 산다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불리한 법에 대해서는 반발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단군 신상을 세운다는 것, 이건 뭔가 기독교 입장에 보면 기독교에 불리한 그런 법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데모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기독교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단군 신상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발받지를 않아요. 불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한 나라가 단군 신상을 세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 세우든 말든 알아서 해란 말이죠. 이런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 기독교란 종교 이익을 꾀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반대하고 대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단군 신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신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내 육신을 붙들면,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붙들리려고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세상 제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기에 좋은 환경 주어지는 거, 이것도 바라지를 마세요. 그것도 결국에는 내 편함,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들어놔도 그 속에서 주를 위해 순복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유자다, 이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신자가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자기 이익을 얻기에 용도로 쓰면 방종이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하면서는 자유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그런 데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신자는 자유자지만은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메인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했다,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으로 내게 불리한 날지라도 얼마든지 순복할 수가 있는 것, 신자는 이것으로 자유함을 세상에 증거할 자로 이 땅에 보낸 바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 세상 죄에 순복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유자로 살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당당한 삶이죠. 아무에서 꿀리지 않은 그런 삶, 두려우면 그런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자라면, 진짜 자유자라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자라면 세상 어떤 제도에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이르는 삶 나가야 합니다. 그게 신자, 그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세움 받았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말씀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제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제도가 나에게 그 어떤 불리한 것을 다가오고 또한 손으로 다가온다 놓은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이 아닐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무엇에도 복종한 자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의 메인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